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2장에서 7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8장과 9장은 솔로몬의 업적과 번영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9장 가운데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이고, 역대하 1장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점에서 이 역대하 1장도 성전 건축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8장과 9장도 솔로몬의 업적이 성전 건축의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생애가 아니라 바로 성전 건축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에 처음 열망을 띤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 26장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아들인 솔로몬이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6절과 10절, 그리고 29장 1절에 보면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세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선택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솔로몬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했던 이야기를 하고요. 또 솔로몬의 관리, 솔로몬이 먹는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칭송하는 그의 지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면 역대기 기자는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전 건축에만 집중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2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5절에 그의 이름을 두고 그의 거처를 삼을 한 곳을 택하셨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또 시편 78편 68절과 132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처소로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오늘 2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고 그리고 나서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역대하 2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매우 전략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라고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휘를 통해 후람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원을 동의할 것을 은근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솔로몬의 주도권을 드러내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그가 고대 근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주도권을 토대로 하여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향재료를 사르는 것, 두 번째는 떡을 차려놓기 위해,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기로운 향을 태우고 또 거룩한 떡을 차려놓고 또 정해진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라고 성전 건축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일을 사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매우 크고 웅장해야 되고 거대해야 된다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솔로몬은 이방 왕인 두로왕 후람에게 나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어 벌목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했는데요. 모두 합치면 15만 3,6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7만 명이 짐꾼이었고 8만 명이 벌목을 하는 사람, 그리고 3,600명이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편지로 써서 후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함께 성전 건축가들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급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람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이 요청한 것에 응합니다. 성전 건축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요. 또한 솔로몬이 요청한 백향목도 정말 필요한 만큼 벌목하여 바다로 보내주겠다, 운송하여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12절의 후람의 고백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후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민족적인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모든 열방의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후람의 이러한 고백을 후에 솔로몬이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후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에 응한 것은 사실 어떠한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방 왕도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이방 왕인 두로왕 후람의 그 지원을 받아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시대부터 내려왔던 성막의 구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요. 또 여자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소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구약의 성전 건축은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매우 인간적인 요소가 있었고 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노역이 있었고 또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 있었고 그런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성전 건축의 한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 성전은 여전히 성별로 또 인종별로 민족별로 칸칸이 나눠서 정말 담까지 쌓아놔서 자신이 속한 정체성에 맞는 곳까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 모든 것을 폐지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담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의 후람의 협조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협조였고 정말 정치적인 모든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진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떠한 그 관념과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계획과 어긋나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갇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로우시고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제한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일 뿐 아니라 서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한계와 모든 불완전한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거하시고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는 개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하나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된 자로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교회된 자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존재로서 하나 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